자, 이제 사도행전 9장 마지막 말미에 와서는 그 주인공이 바뀌게 됩니다. 9장의 원래 그 중심인물은 사울이었죠.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32절부터는 또다시 베드로로 그 시선이 옮겨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베드로의 사역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 베드로가 그 치유하는 사건이 이제 연이어서 나옵니다. 32절부터 35절까지는 룻다에서 일어난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쳐내는 거죠. 그리고 36절부터 43절은 룻다에서 얼마 멀지 않은 요빠라는 지역에 살던 다비다, 또 다른 이름은 도르가죠. 이 여제자를 살려내는 그 치유 사건이 연이어서 두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제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먼저 32절부터 35절에 기록된 룻다에 사는 애니아라는 사람, 이 성도를 고쳐내는 우리 장면을 보게 될 텐데요. 거기 32절에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에게 내려갔더니, 자, 베드로가 뭐 이전에 사도행전 2장부터 쭉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베드로 나름대로 계속해서 여러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이러한 치유와 또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는 사건을 계속해서 이뤄내고 있었던 거죠. 또다시 이제 베드로에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주목해야 될 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룻다라는 지역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우리가 그냥 간과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이 성도라는 표현이 나중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누가는 룻다에 사는 신자들, 믿는 자들을 통칭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성도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성도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도가 뭐죠? 영어로는 세인트입니다. 그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holy people, 거룩한 사람. 룻다에 사는 신자들을 규정할 때 누가는 성도라고 규정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자 아닙니까? 믿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자를 규정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 있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속에서 떠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나 또 가톨릭의 수도사들을 보면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이 세속과는 구별되어져야 된다라는 구도자적 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에는 이 세속의 이 원리가 진정한 진리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나름대로 그 세속의 문화와 구별되려고 애를 씁니다. 모든 종교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불교는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산으로 들어갔죠. 산에다가 절을 만들고 세속과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쓴 거예요. 카톨릭의 수도사들도 그 세속의 문화를 떠나서 광야로 들어간 거죠. 수도원을 짓고 거기서 나름대로 구도자적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의 구별된 삶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을 따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여전히 세속의 문화 한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천상 하늘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한가운데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세속의 문화 한가운데로 임재하신 거죠. 그리고 3년 동안 사람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구도자적 삶을 살기 위해서 광야로 가시거나 다른 곳으로 산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과 함께 계셨죠. 그러나 그 한가운데, 세속의 한가운데, 그 한 중심에 있었지만 절대 세속적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속의 문화 한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도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죠.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 성도가 성도와 똑같은 뜻이에요. 구별된 자들. 구별된 자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세속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어요. 왜입니까? 우린 결국 이 세속의 한가운데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이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속의 가치와 문화를 따라가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오늘 하루도 정말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속의 가치와 문화에 휩쓸려서 함몰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의 성도들의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베드로는 누가는 루다에 사는 신자들을 성도라고 그렇게 칭하고 있죠. 자, 우리 거기 이제 34절을 보게 되면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8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던 중풍병자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3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곧 일어나니. 자, 애니아가 침상에 누워 있습니다. 그 애니아를 이제 일으켜 세우시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여러분 이 표현을 한국어로 이렇게 그냥 쑥 지나칠 수 있는데 이 표현을 원어로 보면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낫게 하실 거다. 미래형이 아니라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할 거야 이렇게 선포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낫게 하고 있다. 현재형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고 있고 예수님이 지금 너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 너 지금 그러니까 일어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베드로는 함께 계신 예수님과 함께 이 애니아를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옆에 계신 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서 너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그러니까 애니아야 일어나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너무나도 귀한 말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은 단순히 열두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세상이 끝나는 그날, 우주적 종말이 오는 그날까지, 아니면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함께하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깊이 느끼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실감하면서 사는 것. 오늘 이 자리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든지 간에 어떤 위치와 상황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 예수님만 깊이 느낄 수만 있다면 여러분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포하고 얼마든지 베드로가 경험했던 이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지금 그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를 낫게 하고 있으니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장면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는 36절부터 43절에 기록된 다비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지역이 옮겨지죠. 루다에서 이제 36절에 보면 요빠라는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멀지 않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는 이 도르가라는 여자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은 여제자를 이제 살려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아까 루다에 사는 사람 신자들을 성도라고 했는데, 자, 여기에서는 누가가 요빠의 다비다라는 여제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리고 38절을 보세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자, 욥바에 사는 신자들에 대해서 이제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도적으로 누가가 이런 표현을 썼다고 생각해요. 우리 믿는 신자들, 우리들을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두 단어를 연이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들이에요. 거룩한 자들이에요. 이 세속의 문화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문화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신자들은 또한 누굽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 신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팔로워예요. 그렇죠? 제자는 스승이 간 발치를 뒤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누구의 제자입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신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우리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바로 제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그 발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은 어떤 길입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의 3년을 마감하시고 최종적으로 걸어가셨던 길은 어떤 길이시죠? 맞습니다. 골고다 위의 십자가 길이었어요. 공생의 3년의 기간도 결국은 골고다 위의 그 십자가 위로 올라가시기 위한 준비의 기간이었죠. 예수님의 길은 다른 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3년 동안 그 십자가를 준비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길은 무슨 길입니까? 네, 바로 십자가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 위의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도 묵묵하게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부인하는 것, deny myself.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건 뭡니까? 내 자아를 부인하는 거죠. 매일마다 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하나님 위에 나를 올려놓고 싶어하는 그 자신의 자아를 매일마다 바울의 고백처럼 못 박는 것, 그리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그 발치를 따라가는 것.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제자 훈련하는 교회입니다. 그죠? 저는 제자 훈련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1년, 2년 동안 내 자아를 주님 앞에서 다뤄내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를 지는 시간, 나를 부인하는 시간. 여러분, 내가 부인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서 움직이게 돼요.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인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인 것이죠.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모든 지체들이 저는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뭡니까? 목사가 목자잖아요, 그죠? 저 같은 목회자들, 영적 리더들이 목자 아닙니까? 우리 순장 순모님들이 누굽니까? 목자죠. 목자는 양들을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양들에게 나를 따라와라고 앞서서 걸어가는 사람.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저 같은 목사나 우리 영적 리더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따라오는, 우리가 맡고 있는 영혼들에게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부인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제자들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동부사랑의 교회, 저 같은 목사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까지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